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토요일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한 미국 대사관은 오늘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는 날이라며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란 해시태그를 붙이고 한국전쟁 때 촬영한 사진 5점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 사진엔 눈이 내린 전선을 탱크와 함께 걷고 고지를 점령하는 미군 참전용사들, 한국전쟁의 대표적 사진 중 하나로 탱크를 뒤로 한 채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한국 소녀의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조한미군 사령부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는다며 특히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후손인 미 8군의 미란다 킬링월스 중령과 한미연합사단의 한국군 소속 지상군 소령이 이날 수원에서 열리는 한국 프로야구단 KT 위즈의 경기에서 명예 시구와 시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분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 미한 동맹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홈페이지에서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참전했다 전사한 미군은 비전투 사망자를 포함해 3만 6,554명, 부상자는 10만 3천여 명, 전체 유엔군 사망자는 5만 4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 국군 사망자를 13만 7천여 명, 북한군 사망자는 5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서방국들은 중공군 사망자를 4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들께서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며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과학기술 강군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세우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세우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자유수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72주년 기념 행사에서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 유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강한 국방과 안보의 토대 위에 평화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며 한편으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내는 외교적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72년 전 오늘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온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다며 국군과 유엔군 17만 5천여 명이 전사하고 2만 8천여 명이 실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9%로 크게 낮춰 조정했습니다. IMF는 어제 발표한 미국 경제 정책에 관한 연례평가에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에 전망한 3.7%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RB가 금리를 대폭 인상하며 물가 등 경제 안정을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성명에서 미국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한 길이 매우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2년 전 6월, 한반도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보탄과 총성이 난무했고, 혼비백산한 피란민들이 이어졌고, 앳된 소년병과 먼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이국 땅에서 싸웠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몇 밤만 지나면 다시 만나자 했던 그날의 약속. 그 약속은 7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못 갚은 숙제로 남았고, 결코 잊지 말자던 전쟁의 상흔과 그 기억도 세월에 밀려 쓰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나 1953년 7월까지 이어진 한국 전쟁의 역사와 그 기억을 담아보는 음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현대 작곡가 세뮤얼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고요. 루마니아의 지휘자 유엘 레비가 이끈 애틀란타 교향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1980년대에 나온 미국 영화 플래툰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작곡가 세뮤얼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루마니아의 지휘자 유엘 레비가 이끈 애틀란타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장엄하면서도 아름답고 슬픔이 아주 깊은 선율의 작품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현대 작곡가 세뮤얼 바버가 1930년대 후반에 만든 곡인데요. 그 시대 현대 작곡가들은 좀 고전 음악의 형식을 벗어나서 그 전위적 분위기의 음악을 만들었던 경향을 보였는데, 바버가 이탈리아 유학 중에 작곡했다는 이 곡은 정통 고전 음악 작곡가들의 기법을 따라서 바이올린과 비올라 그리고 첼로로 이루어진 현악 4중 주곡으로 만들었다가 후에 최고의 지휘자로 꼽혔던 아르투르 토스카니니가 초연 무대에 올렸을 때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을 한 곡입니다. 자, 오늘은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72년이라는 그 세월의 무게를 갖게 된 6.25 한국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음악으로 선택해봤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피오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발레 모음곡 백조의 호수 가운데 2막의 주제음악 이어드립니다. 마법사의 저주를 받아서 낮에는 백조로 살아야 했던 이 오데트 공주와 오데트를 사랑하게 된 왕자 지크프리트의 이야기죠. 동화로도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1877년 모스크바 볼쇼이 발레단의 공연으로 처음 만들어졌고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최고 명성의 발레 공연과 음악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모음곡 백조의 호수 가운데 2막의 주제음악 백조들의 춤입니다.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의 아메리칸 이글 왈츠였습니다. 굴벤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었던 곡은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백조들의 춤이었고요.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1800년대 음악가 자크 오펜바흐는 이 오페레타라는 음악 형식을 만든 창시자라고 합니다. 오페라 형식이지만 그 길이가 훨씬 짧고요. 무엇보다도 또 풍자적인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희가극이라는 뜻으로 오페레타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1860년에 발표한 지옥의 오르페우스, 천국과 지옥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오페레타가 98개 작품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프란츠 본 주페, 또 프란츠 레하르 등으로 음악가들의 그 오페레타 작곡 유행이 생겨났습니다. 오펜바흐의 아메리칸 이글 왈츠는 1876년 작품이고요.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즈음해서 미국을 찾았던 오펜바흐의 뉴욕 데뷔 무대에서 선보인 곡입니다. 당시 금관악기 코넷의 독주자에게 선물한 왈츠풍의 작품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오토리오 레스피기의 보티첼리 3부작 트리티코 보티첼리아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작품 번호 151의 1악장 라 프리마베라 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술품이 있다는 이탈리아 피렌체 그 우피지 미술관에 있는 르네상스 시대 화가 산드로 보디첼리의 걸작을 보고 만든 음악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곡 1악장 라 프리마베라 듣겠습니다. 플루트와 오보에 피아노 클라리넷과 바순, 호른, 트럼펫, 실로폰 그리고 현악기로 이어지는 흐름과 합주가 아주 멋진 곡입니다. 스페인의 헤수스 로페스 코보스가 지휘한 스위스의 로잔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가들의 영화입니다. 25년 동안 함께해온 푸가라는 이름의 현악 4중주단. 푸가의 25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영화의 중심이고요. 단원들의 인생 이야기, 음악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 감독 야론 질버맨이 메가톤을 잡았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토퍼 월킹과 필립 세이모 호프만 등이 출연하는 2012년에 만든 영화인데요. 마지막 4중주, A Late Quartet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화입니다. 현악 4중주단 푸가의 공연은 제1 바이올린 연주자인 다니엘이 이끌고, 제2 바이올린은 로버트, 비올라는 로버트의 배우자이자 다니엘과는 오래전 연인이기도 한 줄리엣입니다. 그리고 제일 연장자이고 푸가의 정신적인 지주인 모든 이의 스승인 첼리스트 피터가 있습니다. 영화는 25주년 기념 공연의 작품으로 선택한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연습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현을 잡는 운지와 활스인이 평소 같지 않았던 피터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서 단원들이 충격과 걱정에 빠지고 그 사이 오랫동안 묵혀왔던 균열이 드러납니다. 제2 바이올린 주자 로버트는 제1 바이올린 역할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늘 조연으로만 살았다며 자존감을 찾고 싶다고 아내인 줄리엣에게 토로하는데요. 줄리엣의 미지근한 반응에 섭섭해하다가 하룻밤 외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로버트와 줄리엣의 딸인 알렉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제자이고 또 동료의 딸인 알렉스의 구애를 애써 피해왔는데, 어느 날 알렉스의 기습적인 입맞춤과 적극적인 구애에 자제력이 무너지고 이번에는 결코 사랑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결심합니다. 남편의 외도, 딸과 옛 연인과의 관계를 알게 된 줄리엣은 충격입니다. 딸을 다독이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딸은 왜 이제 와서 간섭이냐는 투로 대응합니다. 공연과 연습에 늘 바쁜 것이 연주자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늘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을 질투하느냐,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낫지 말지 그랬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피터는 절망 속에서도 치료를 받으면서 어린 제자들과의 수업을 계속합니다. 작곡가들이 작품 속에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연주자들이 서로 소리를 맞춰가며 공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며 음악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칩니다. 병세에 차도가 있다는 소식과 함께 푸가의 단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에 연습을 중단하는데요. 결국 고성의 주먹과 눈물이 오가고 말아 푸가의 25주년 기념 공연이 위태해집니다. 객석이 꽉 찼습니다. 푸가의 네 사람이 모두 자리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화음을 맞춰가는 네 사람에 객석이 모두 집중하는데요. 갑자기 피터가 첼로를 멈췄습니다. 단원들도 놀라서 피터를 바라보지만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는 눈치입니다. 피터가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제 나는 단원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푸가가 새로운 첼리스트를 맡고 공연을 이어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악보를 덮었습니다. 로버트도 줄리엣도 새 첼리스트도 악보를 덮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평소 단원들의 화합과 하모니를 강조했던 스승 피터에 대한 존경심으로 현악 사중주의 마지막 악장을 이어갑니다. 피터가 학생들 앞에서 베토벤의 마지막 현악 사중주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베토벤은 이 곡을 쉼 없이 연주하라고 주문했지. 그것은 악기들의 음률이 맞지 않게 된다는 의미야.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연주를 멈출까? 모두가 불협화음이어도 필사적으로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해야 할까? 정답은 나도 몰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영화 마지막 사중주에는 곳곳에 클래식 음악들이 많이 흐릅니다. 단원들이 그동안의 시간을 추억하는 인터뷰 영상에도 또 경매에 나온 바이올린을 연주해보는 장면에도 피터와 학생들과의 대화에 하이든, 사라사테, 바흐의 작품이 배경으로 흐르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라면 영화의 제목으로도 쓴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작품 번호 14, 올림 C단조, 작품 번호 131입니다. 25주년 기념 공연을 위한 연습의 시작에서부터 영화 흐름 곳곳에 그리고 마지막 공연까지 1악장에서 7악장까지 베토벤의 마지막 현악 사중주곡이 영화 마지막 사중주와 함께합니다. 미국의 음악가로 구성된 과르네리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어보는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 작품 번호 131의 1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이몰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800년대 전반기에 활동한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2막에 흐르는 아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나 포르티바 라그리마 남몰래 흐르는 눈물입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요. 한 여성을 짝사랑하는 남자 네모리노가 주인공인 오페라입니다. 1832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초연됐고요. 짝사랑의 마음이 아픈 네모리노가 있는 돈 다 털어서 사랑의 묘약을 사는 것으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산 것이지만 일단 술로 만들었으니까요.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취하고 그러고 보니 또 주위 여자들이 모두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짝사랑의 아픔을 잊을 수가 있어서 위로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네모리노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사랑하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그녀의 결혼식 날입니다. 네모리노는 차마 그녀 앞에 나서지 못하고 멀리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녀가 눈물을 흘립니다. 늘 곁에 있던 자신을 찾는 것 같고요. 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어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에 그녀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깨닫고 그 북받친 마음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대표 아리아입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사랑을 확인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니노 보나볼론타가 지휘한 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노래합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입니다. 작품 번호 1의 5.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타운의 연주와 밀튼 카팀스의 지휘, 컬럼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